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29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했으면 46장 19절부터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나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뻐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전하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르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제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초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 왕이 심히 근심한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초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야,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대구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여러분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 66권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어요. 저들 어릴 때는 성경책이 굉장히 비싸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람들이 교회에 가져와서 한 주간 동안 빌려주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읽고 나서 가면 다 마가복음 빌려주고 또 마가복음 가져가서 또 읽고는 누가복음 빌려 그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그렇게 우리 생활에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웬만한 사람 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가까워지면 성경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전에 없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건 꼭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까지 도달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형성해서 내가 예수와 같이 달라지고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지금 대전에 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막 약 한 달쯤 될 동안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잘 보고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어.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뇌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뇌망염이 막 일어나니까 뇌가 막 압박을 받아 눈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그 김성훈 목사님 사모님은 애기 낳은 지 뭐 한 달 채 안 되는데 막 그 하루 종일 이제 뭐 손님들 찾아오고 병원에 서 있고 막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병원으로 옮기자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한양대학병원 옮겼는데 애가 그 이제 김성훈 목사님 삼촌이 의사인데 야 너 젊으니까 애기 포기해라. 젊으면 다시 나오면 된다. 얘는 정상 다 나와도 90% 이제 정상인이 안 되고 이제는 아주 비정상적인 이제 뇌에 손상을 입어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라 그러고 이제 한양대학병원에서도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이제 거기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넣어 놓고는 이제 막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김소원 목사님이 한양대학병원 이제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데 방송이 나오네. 김주환 보호자 원무과로 오세요. 김주환 보호자 원무과로 오세요. 방송이 나와요. 김주환 보호자 틀림없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김주환이니까. 김주환 보호자 원무과로 오세요. 김주환 보호자 원무과로 오세요. 가는데 내가 무슨 우리 주환이의 보호자야. 내 아들이 뇌염에 뇌망염에 걸렸는데 내가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한 내가 무슨 보호자야. 그리고 이제 죽음이 내 아들에게 다가오는데도 내가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위치인데 내가 무슨 보호자야.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주환이 보호자가 아니면 누가 우리 주환이의 보호자지? 아, 예수님이 보호자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마음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면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시겠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어느는 여보 우리가 주한이를 보호하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 주한이 보호자로 맡기고 우리는 쉬자. 사모님 그래 어느가 됐어. 실제로 병원에 있지만 아이 곁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는 병실에 있는데 하루 종일 병원 복도에 앉았다가 밤에 집에 와자고 그러는데 그날부터 병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하님에서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딴 거 다 놔두고 복음이나 전하자. 그리고 김성훈 목사님 내외가 그때는 막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 그러고 요즘은 또 그래 안 해요. 이런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형제 아미들 집에 찾아가 성경 펴놓고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저희 처형이 그 뭡니까 보급과에 있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할 때마다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제 처형이 보증인이 이름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처형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주한이 아빠 김소원 목사님 지금 어디 있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내가 아 있긴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지요. 병원에 없다는 거예요. 찾아봐요. 그게 어디 있을 거예요. 병원에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있지 어디 있어요.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찾아봐요. 왜 그러냐고. 지금 말이지 중대한 일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찾는데 아이 부모라서 아이가 없어서 난리 부모가 없어 난리라고. 그 제가 김소원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김소원 목사님이 전화를 받는데 김 목사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얘 지금 신방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병원에 찾는다는데 병원에서요? 그 지금 계속 신방 다니고 있었냐? 예, 일주일째 계속 신방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아무도 없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찾는데 빨리 가봐요 그랬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눈이 툭 앞으로 뛰어나왔으니까 눈을 뽑아내자는 거죠. 그래 눈을 뽑아내가 왜 눈이 아프다 그걸 이제 연구하고 그걸 이제 한다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 동의가 있어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소원 목사 갔는데 벌써 며칠 전에부터 눈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뭐 의사는 진짜 인정사정 없잖아요. 자기 아들 눈 빼라고 사인하라 하니까 막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말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사인을 안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을 뽑자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환자를 아기를 보러 갔어요. 아기를 보더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 어? 눈이 조금 들어간 것 같지 않아? 옆에 있는 그 학생 의사들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좀 들어갔어. 내가 분명히 보니 어제보다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요? 저들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잘 모르겠다고 아니야 좀 들어갔어. 그래서 그 있던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눈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 눈을 뽑지를 못했어요. 아마 한 이틀 전에 있었으면 틀리면 눈을 뽑았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하룻밤에 눈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데는 막 완벽하게 해서 열흘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하고 내가 내 노후를 위하는 것하고 내 아들이나 내 가정이나 내 노후나 내 건강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만일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사람 참 많지요. 그죠? 밖으로 드러난 사람마다 몇 여러 명이 되고 뒤에서 나도 언젠가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하는 사람 몇만 명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되려고 안 하죠. 지금 그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하나의 왕국과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왕국에 아주 악하고 독하고 나쁜 사람이 마음에 왕국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거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얼룩진 삶을 살기 싫어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마음의 왕국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나라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고 불행하게 지냈어요. 1950년도에 6.25사변이 일어나던 해 제가 이제 7살이었어요. 1951년 6.25사변이 일어난 그 이듬해 엄력으로 8월 14일 날 8월 추석 딱 하루 앞두고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어려가면 막 잠자리 잡고 그러다 이제 어머니 세상 떠난 걸 제가 알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지?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어. 어리니까. 하여튼 저는 슬프긴 슬퍼도 슬픔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형님이 군대를 가는 건지 그때 형님이 군대 갈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막 6.25사변 중이니까 군대 가고 아버지도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제가 이제 8살이고 제 동생이 4살이고 저희 작은 누님이 13살이고 큰 누님이 15살. 이제 진짜 저희 누님이 소녀 가장을 했어요. 저들이 그냥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뭘 먹어야 하는지 뭘 입은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해 지난 뒤에 형님이 군에 제대하시고 이제 아버지 집에 계시고 그러면서 안정은 돼갔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퍼날 길이 없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고 내 마음을 끌고 다니는 그 어두운 것들이 늘 내 마음에 덮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두웠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가면 늘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통해야 하고 그다 제가 19살 되는 1962년도에 제가 제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와 계셨어요. 삶이 자체가 달라진 건 별로 없지만은 내 마음에 주인이 오시면서 제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 형제님 한 분은 일진전기의 부사장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제 사장이 돼서 대한전선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이분은 대한전선 처음부터 그 어려운 회사들을 이끄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도 대한전선 사장으로 이제 스카웃을 돼서 갔는데 며칠 전에 저를 보고 대한전선 꼭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대한전선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 형제들이 같이 갔어요. 정심을 얻어먹고 그 대안전은 전체를 구경을 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대한전선 그 전선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전선이 막 이렇게 굵은 전선도 있고 그 한 다발에 뭐 2억씩 가는 것도 있는데 전선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전기 발전도 있는 전기를 전기기가 연결시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이런 스피커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이쪽 스피커, 이런 것들이 전부 전기가 일을 해요. 전기가 나가면 이 스피커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 전선을 전부 연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결하는 선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한 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가 돌아오면 갑자기 어두웠던 전등이 빛을 발하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텔레비전이 일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기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의 기계인데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연결돼 들어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의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런 일을 우리 마음에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일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 성경에 이런 일도 하네, 이런 일도 하시네, 이건 뭐,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 오래 전에,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선이 잘 연결돼 예수님하고 여러분 마음만 연결되면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위궤양으로 3개월 동안 위궤양을 앓고 있는 동안에 내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7kg는 내 체중의 1알 정도가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7kg가 빠지니까 막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막 허리띠도 막 더 쫄라매야 하고 근데 위궤양이 진짜 어려운 병인 게 뭐든지 먹으면 설사가 속이 쓰려 설사가 나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 갔었는데 그때 최일영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약을 지어주는데 약을 한 봉 먹으니까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 살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약을 먹으니까 안 먹은 때 똑같이 여전히 속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 위궤양 진짜 뭐 찬 거, 신 거, 매운 거, 단 거 다 설사나고요. 나중에는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힘도 빠지고 그런데 그때가 한 6월달쯤 됐는가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제가 행사하는 일이 참 많은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올여름에 행사를 내가 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성경 말씀 하나가 내 귀에 딱 떠오르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기도를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응답이 되기 때문에 네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걸 받은 줄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일을 할게. 내가 온전히 고쳐줄게. 믿기만 해. 그러면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그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생각해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 안 해. 그러면 내가 이 병을 내가 위장이 고생하는데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내가 다 낫았다고 믿으면 이 병이 낫는다는 그 말이죠. 그 내가 생각 진짜 이러면 나을까? 안 나으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배가 아픈데 나았게 해주셔. 나은 줄 믿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김치나 된장을 좋아하는데 그때 김치도 된장도 못 먹었거든. 김치 먹으면 난리 나지요. 안 그래도 막 배가 그런데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네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는다면 김치를 왜 못 먹냐? 김치는 배가 아파서 못 먹어. 다 나았다고 왜 김치를 못 먹어? 먹어야지. 그런데 내가 김치를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죽만 먹어도 서서하는 그 매운 김치 먹으면 배 막 터지지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기 싫더라고요. 그 내가 다시 이제 성경을 펴놓고 깊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봤어. 정말 이 성경 말씀 뭐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받은 줄이 그대로 된다면 내가 이제 받은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고 다 나와서 김치를 먹자. 그럼 내가 배가 터지겠냐? 배가 나았겠느냐? 이거 안 나오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믿기만 하면 확신이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배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를 드린 뒤에 하나님 믿습니다. 내 배는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낫기도 전에 하나님 낫게 하실 걸 믿고 다 나았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제가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 아침에 막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제 아내가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차린 거예요. 그 늘 하던 한쪽 가위에 저쪽 모퉁이에 죽 조금 하고 김 몇 장 하고 그다음 뭐 마른 멸치 절인 거 좀 그리고 그 이제 뭐 장조림 갖다 놨어요. 식사하러 나갈 때 막 제일 속상한데 저들은 막 잘 먹으면서 나는 뭐 그게 속상한데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걸 딱 밀어내고 큰 밥그릇을 하나 딱 잡고 손님들하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김치도 먹고 그날 육개장도 먹고 한참 먹는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나를 오다가 저를 깜짝 놀라면서 당신 놓치려고 이러냐고 막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 쳐다보더니 아무래도 뭐 나 말 안 하고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말하면 어쩔 듯기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밤을 빨리 뭐 다 저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밥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밥을 보던 식으로 한 번 하면 막 적어도 식당에 가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것부터 해서 한 2시간, 3시간을 잡아야 돼요. 밥 먹는데 저는 5분 이상 걸려서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한 뭐 10분에 다 먹고 나면 그쪽에는 아직 3분의 1도 안 먹은 거예요. 내가 이제 손님을 모신 위치에서 그 사람 이제 막 시작에 내가 딱 안 먹고 딱 앉으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찬이나 자꾸 주워 먹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배가 뿡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네. 이번에도 저 교육부 장관님이 네 분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막 천천히 먹느라고 애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또 막 빨리 먹어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는데 그분 아직 반도 안 먹어가지고 그냥 앉아있기 민망해서 그냥 이거 하나 주워먹 또 배가 막 부르게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근데 그날도 이제 내가 반, 딴 사람 반도 하면 제가 숟가락 딱 놓으니까 갑자기 이제 속에서 막 배가 막 싹 아파오는 게 설사기가 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얼른 화장실에 뛰어갔어요. 막 설사를 쫙쫙 한 거예요. 그래 마음에서 믿음으로 구한 건 받은 줄 압니다. 예수님 내 병이 고칠 줄 믿었는데 왜 안 낫지? 아 이거 다 나은 거야. 내 마음속에 다 나았는데 설사가 나? 그게 다 나은 거야? 배가 아프지 않아?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낫는다 그랬고 형편은 안 나은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게 말씀을 믿을 거냐, 형편을 믿을 거냐. 성경 말씀에는 믿으면 나는 내게 나은 거다. 나았다. 나은 거다. 나은 거다고 믿었어요. 내 마음 한쪽에서 나는 왜 설사가 나지? 나는 왜 배가 아프지? 그것도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 나은 거 아니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나는 안 나았네. 아니야 성경에서 나았다면 이거 나은 거야. 다 나았어. 나았는데 왜 아파? 그게 나은 거야. 그게 안 뭐? 하면 나 그 나중에 뭐냐면 지금 배가 아픈 건 사실이지만 나은 거야. 그랬어요. 점심 때 식사를 했는데 또 밥을 한 걸 다 먹었어요. 밥을 먹고 얼른 변소가 또 화장실을 다 설사를 다 해버렸어. 그날 저녁엔 제가 하얏트 호텔에 식사 초대를 받아갔는데 호텔 입구에 딱 들어서면서 야, 이 배가 아픈데 뭐 식사할 대접한다고 막. 그래서 오늘 뭐 전복죽이나 조금 먹고 말까? 아니지, 내 배 다 나았지. 후배 식당에 가면은 안 먹으면 안 먹어 속썰이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어 속썰이고 그럴 바에 많이 먹고 속썰이자.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알겠습니까? 그날 엄청 먹었어요. 접시 5개를 썼어요. 배가 막 길어가지고 그래 이제 설사를 안 했어. 그날 저녁에 차를 뭐가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집에 와 자고 그 이튿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 전에 위장이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했어요. 한여름에 수박도 먹으면 설사날 때가 있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만 생목이 올라서 못 먹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막 특히 외국에 가면 식사 거의 이제 고기 아니면 빵으로 많이 나오는데 밀가루 음식 좋아하니까 저는 빵도 그렇게 좋아해요. 특히 제가 러시아의 상페르테르부르크 그 행사인데 파크 호텔 거기는 식사가 고급 식당은 아니고 보통 서민 식당인데 호텔이 거기는 빵들이 그렇게 맛있어요. 늘 막 배가 막 불러가니 나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간도 안 좋았고 심장도 더더욱이 안 좋았고 폐도 안 좋았고 위장도 안 좋았는데 제가 예수님 안에 살면서 위장 좋아지고 간 좋아지고 심장 좋아지고 폐 좋아지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수영을 하면 숨이 차서 해야 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수영하면 1km 정도 하는데 숨이 전혀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이후로 하나님이 내 몸을 돌보는 거나 그 다음에 막 사탄이 주위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도 내 마음에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도우신 일한 일들을 이야기하려면 뭐 밤새도록 다 이야기 못해요. 제가 대전에 살 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기억으로 내가 차를 몰고 대구에 한번 왔다 가면 고속도로에 뭐 한 2시간 남지라고 갔다 왔다 하는데 가고 올 때 이제 2시간이면 가는데 대구 한번 갔다 오면 파김치가 돼 막 그렇게 지쳐요.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인천에 내리면 야 대전까지 막 어떻게 가지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요즘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많이 탈 때는 지난번에 한번 30시간 한번 타봤어요.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3시간, 딱 30시간이에요. 근데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이해가 안 가요. 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제 좋으나 어제 앉아있고, 뭐 밥 주면 밥 먹고, 콜라 마시고, 콜라 먹고, 특히, 이제 비빔밥 주잖아요 한국산 그럼 저는 고추장 두 개 달라고 해가지고 막 비벼 먹고 그래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그 김동훈 목사님 사모님이 비빔밥을 했어요. 강사 잘 비벼 드시고 이제 비벼서 설교해라고. 근데 이제 간장을 가지고 아 고추장 좀 없냐고 고추장 좀 달라고. 아 어제 저 비빔 이건 간장 나에 맛이. 아 나는 고추장이 좋다 그래 고추장. 참 숟가락 넣어가지고 고추장 비쌀 때가 막 욕할 정도로 많이 고추장 넣어가지고 먹어요. 사람이 잘 못나도 사람이 뭐 나빠도 마음이 밝으면 밝고요 마음이 거룩하면 거룩하고요 마음이 착하면 착하고요 마음이 평안하면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와서 모신 뒤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그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시겠나. 그 저는요, 누구보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제가 걸려 넘어지거나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인도 오리사에 가는데, 처음에 제가 오리사에 갈 때 힌두 교도들하고 막 우리 교회가 기분 싸웠어요. 힌두 교도들은 오리사 그 지역이 전부 다 힌두의 땅이라고 믿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온다고 단을 얼마나 크겠냐면 한 이 정도 크게 큰 단을 허크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전 단을 만들었어요. 힌두들이 그걸 다 두드러 부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만드니까 힌두들이 와서 그때 힌두 깃대를 딱 꼽으면서 여기는 힌두의 땅이다. 누구든지 오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호주 선교사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힌두들이 뺑 둘을 싸가지고 그 자리에서 차를 불태워 그 차 안에 가족 다 태워 죽였어요. 그때도 한 힌두들이 그 뭐 저 기독교에는 뭐 천여 명 이상 죽이고 막 아주 인도는 그래요. 제가 이제 델리로 갔다 델리에서 부바네시라는 데서 내려서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오리사까지 가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우리 계약을 했어요. 오후 4시쯤 돼서 이제 부바네시에 도착했는데 김수현 목사님 마중을 나와가지고 첫째 하는 말이 목사님 헬리콥터 취소됐습니다. 오리사 경찰서장이 목사님 못 오게 오리사에 헬리콥터 착륙 금지 명령을 내려서 헬리콥터 갈 수 없습니다. 김수현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두 번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 오라 그래야 하는지 오지 말라 그 대답을 내가 못해서 기다리고 여기 있다 왔습니다.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 교회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교회차는 힌두들이 보면 교회차인 줄 알기 때문에 표적의 대상이기 때문에 딴 차를 가져왔습니다. 전부 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만 해요. 차를 몰고 이제 6시간 헬기 타러 1시간도 안 걸려 가는데 차로 가는 숲속에 6시간을 들어가요. 오후 4시쯤 돼 출발했는데 거의 밤 10시가 돼서 오리사에 도착을 했어요. 오리사에 막 수많은 형제자매들 모여 있는데 어떤 자매가 저렇게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들까봐 물에 담가놨다가 물이 줄줄 흐르는 그걸 갖다 제 목에다 걸었어요. 그 자매 뭐 그런 거 전혀 몰라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이제 우리가 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날 저녁에 경찰서장이 무장경관 9명을 딱 총에 실탄 딱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박옥수 목사를 호위해라. 그래야 제가 거기 무사히 집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 뒤에 경찰관들이 9명이 딱 둘러서 총을 딱 또 그래 그 가운데 2명은 구원받았다 하더라고요. 말씀 듣고. 하나님이란 참 놀랍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경찰관 제가 막 호의를 받으면서 설교가 난생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때 아주 위험했었어요. 경찰서장이 도와줘서 하여튼 제가 막 어려운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죄를 외면하지 않고 늘 지키시고 이끄시고 돕는 걸 봐요. 그런데 구태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거나 내가 뭐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962년도 구원을 받고 2015년이니까 53년째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제 참 많은 어려운이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형제 안매들이 와요. 제가 강남교회 4층 제 사무실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상담하실 분들이 있어 명단이 딱 이제 접수를 하면은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서울에 있는 때는 거의 이제 오전에 성경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상담하는 일을 거의 해요. 근데 형제아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 형제나 자매 구원받은 자매고 형제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성경을 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냥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일한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학생들이 여러분 이제 애기 엄마들 여기 계실 텐데 애기들 키울 때요 절대로 애기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으면 큰일 나요. 저는 제가 저희 딸하고 아들을 키울 때 일부러 아들이 해달라 그러면 막 귀엽고 사랑스럽게 해주고 싶어도 꼭 한 개나 두 개는 일부러 안 들어줬어요. 아들이 아빠 그건 안 돼. 아빠 이놈의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아빠 그 다음 허리띠 뽑아야 허리띠 방바닥을 뜨고 때려 이 자식이 아빠가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떨 땐 애들이 어릴 때는 말이죠 우리 가는데 어디든지 따라올라 그래요. 신방갈 때 그 신방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자 이 집, 아, 신마 따라가도 되겠다. 내가 오늘 데려갈 테니까, 그 대신에, 너 그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조용히 잘 있어야 돼, 놀고, 예! 데려가 줘요. 그 다음날 또 신마 또 따라가려고 그래요. 얘들이 항상 우리 따라다니는데, 나이, 어느 나이쯤 되니까, 안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야, 영건, 너 바쁘냐? 왜요? 내가 안 있으면 같이 갈래? 예. 아빠 꼭 가야 합니까? 아니 꼭 가는 건 아닌데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아빠 제가 좀 집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디 가자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막 안 가려고 막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그 얘가 막 그 다음 또 이제 따라가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 집 안 된다 가면 안 돼. 아빠 이 자식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딱 그럼 아예 지가 마음을 딱 긁어요. 예 아빠 근데 올 때 맛있는 거 사오세요. 이제 그렇게 딱 협상을 해요. 알아서 할게 그래요. 아빠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요구하는 것 절대로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절대 다 들어. 제가 이야기 잘하죠. 얼룩말, 아니 얼룩말이 아니라 야생말. 미국에 사람들이 가서 처음에 미국이란 나라를 그 넓은 날 어떻게 나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데 야생마를 봐주던 목을 졸라가 잡아 걸어가지고 훈련시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처음엔 야생마가 사람들 잘 굴복을 안 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탐하면 퍼뜩 떨어지기도 몇 번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야생마 목을 딱 졸라가지고 밧줄을 막 네 명, 다섯 명 끌고 다니다면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쳐요. 그래서 이제 말이 지치고 지치고 하면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고 느낀 생각이 드는 말이 가까이 가 아무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그때 타요. 타면 또 막 확 뛰고 그래요. 그걸 이제 수없이 계속하면은 말이 어느냐, 말이 마음이 꺾여요. 야, 내가 이래 따라가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 명이 못 살겠구나. 숨쉬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말을 쓰다듬어 주고 맛있는 당근도 주고 음식도 주고 막 그런 말이 좋아. 그러면서 말하고 사람 마음이 점점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때 아이들의 마음에서 하고 싶은 욕망, 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은데 부모가 그 요구를 전부 다 들어주면은 걔는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하면 애가 병이 들고 나중에 막 자기가 못 견뎌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고 반항을 하고 막 대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7, 18, 19살 돼서 때리면 집을 나가요, 애들이. 요즘 그런 애들 나가면 주유소에 취직이 잘 된다 카더라. 기름 넣는 거. 탁, 취직되면 돈 벌어 지 혼자 뭐 피자 사먹고, 그럴 때는 때리면 안 돼요. 10살 전에, 요즘은 좀 아이들이 성숙된 아이들, 10살도 도망가서 안 돌아오고 해요. 딱 봐, 도망갈 만하고 그럴 때는 절대 때리가 내보내면 안 되고, 도망가면 집에서 열 발자만 가면 급이 나서 다시 돌아올 그럴 때 딱 마음을 끊는 법을 가르쳐요. 저는 아들하고 딸을 키우면서 마음 끊는 걸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한테 막 아버지 저를 이렇게 교육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제 반의 아이들이 같이 미국 한국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저도 같이 공부했는데 저희 반의 아이들이 정말 지멋대로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저는 졸업을 했는데 그 이제 그러면서 아들이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말이 막 순응을 하면 지도 편하고 주인도 편하고 계속 끝까지 대들면 뭐 죽여야죠. 밧줄로 매를 채찍으로 때리고 그래야 하는데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그냥 4살, 5살 그때부터 한 번씩 교육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지 말고 일부러 아이들 마음을 한 번씩 꺾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이 꺾이면 이생 살다 어려운 일에 탁 마음을 꺾고 하면 좋은데 마음을 꺾지 못한 그걸 못하면 견디질 못해요. 막 화를 내고 막 울고 발악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이가 마흔이 되고 쉰 살이 되면 한평생 자기 고집만 따라 살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스럽고 자식들이 고통스럽고 부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이 가르치기를 얘들아 봐라 할아버지 팔이 이렇게 있잖아 이게 좋아 이렇게 꺾여지는 게 좋아 그래요. 어느 게 좋아요? 꺾여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이게 안 꺾여져봐 다리가 안 꺾여져봐 허리가 안 꺾여져봐 고개가 안 돌아가봐 그게 뻣뻣한 게 잘난 게 아니고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 팔이 꺾여지고 다리가 꺾여지고 허리가 꺾여지고 목이 꺾여 그게 정상인 것처럼 어떤 아이들은 막 마음 꺾는 걸 되게 병신처럼 생각하는데 안 꺾이는 게 병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팔이 안 꺾여 다리가 안 꺾여 막 이래가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이래가지고 밥을 꺾이지도 않는데 밥 못 먹어요. 차가든 탈 때 딱 고개 숙이 타면 좋은데 허리 못 꺾여 그런 그러니까 꺾어지는 게 정상이지 안 꺾어지는 게 잘난 게 아닌데 좀 요즘 아이들은 몰라가지고 안 꺾어지고 뻣뻣하게 대드는 그게 잘난 건 줄 알고 꺾어지는 건 바보로 취급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부모들은 이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가 모든 다 이겨보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복권을 늘 사요. 근데 이제 복권을 다 돈이 모두 복권을 훔치는 거예요. 복권 어떻게 복권 주로 이제 복권 파는 사람은 할아버지 나이 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이 팔아요. 얘가 이제 복권 훔치는 방법이 할아버지 할머니 복권 조그마한 상자 안에 앉아 있으면 복권 팝니다. 해놓고 복권을 쭉 놓고 파는데 할아버지 신문을 딱 들다 그 위에 펴요. 신문에 1등한 이 번호가 어느 가게에서 파는 복권이에요. 이제 복권이 어느 가게 파는 다 번호가 있어. 몇 번, 몇 번까지 어느 가게, 몇 번, 그러니까 그걸 딱 물어요. 주로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딱, 가는데 이제 그때 신문지 밑으로 손이 들어가서 복권을 훔쳐가게 나오는데 기맥히게 훔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복권 훔쳐서 들켰어요. 그걸 들켜가지고 거기 이제 그 복권을 다 뺏겼는데 그런데 자기 돈으로 산 거 두 장도 같이 뺏겼다는 거죠. 그래 나와가지고 그 집 전화번호는 안 적혀 옆집 가게에 보니까 전화 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왔어요. 옆집 가게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그게 무슨 가게죠? 예. 아침에 복권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요. 그랬어요. 나 몰라고 딱 끊어버렸어요. 다시 전화했어요. 몰라. 하루에 10번, 20번, 100번 전화하니까 귀찮아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무도 걔를 못 당해요. 귀찮아서 가르쳐줬어요. 그날부터 밤낮 복권집에 전화하는 거예요. 복권집에. 복권 파는 할아버지가 정신질환이 올라 그래가지고 우왕청심원 사먹고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 집에 강남까지 찾아와서 야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 그래 누구한테도 얘가 이기는 거예요. 시내버스 정류소에 있다가 시내버스가 신호위반했어요. 그걸 돌멩이 들어가지고 유리창을 뚫고 깨버렸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유리창값 40만 원을 물어가게 갔어요. 그 이튿날 그 회사 버스 유리창을 20장을 깼어요. 그럼 버스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20장 깼는데 얘가 문제 좀 약간 정신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각하다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야 미안하다 아저씨 신호 위반하면 돼요. 야 네가 이래 버스는 도인들이 타게 늦게 타고 또 천천히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 맞춰 가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시간 신호 위반하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 줘라. 사정사정 유리창 20장 깨고 사정 케이크도 사정 백화점에서 칼을 훔쳐요. 칼을 훔쳐가지고 그냥 훔쳐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다음 날 가져가서 이거 엄마가 물어오래요. 돈을 받아다 걸렸어요. 훔친 물건이 발각돼서. 경찰 넘어가도 경찰이 약간 정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돌려보내요. 누구든지 다 이겨요. 교회에서 자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은 못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주인 차를 갖다가 끌고 버려요. 그냥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 제가 이제 그 애는 그런 방향으로 다 이겨먹으니까 애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나빠져요. 대전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이 저한테 애를 막 대전에 데려왔는데 그 당시 어려운 시절인데 탁구대 있잖아요. 탁구대 새로 샀는데 그 위에 춤을 추다 다 뚫어 부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눈 자식 올라와 그래 엎드려 가는데 아, 이유가 그래 많아요. 때릴 건가요? 그럼 때리지 안 때릴 거야? 그래. 때리면 아플 것 같은데 안 때리면 안 돼요? 하여튼 막 이제 저만 걔를 이겨요. 저만 걔를. 그러니까 이제 그쪽 방향으로 아무도 못 당하니까 계속 그런 방향을 다르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래요. 사회는 막 그런 사람은 뭐 남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발달되고 정신적으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사회라는 것이 서로에게 다듬어주고 감사하고 그런 것보다 남을 짓밟고 공격하고 그런 것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특히 남들만 못한 사람들은 남을 한 번도 짓밟아보지 못하고 짓밟을 일이 있으면 잔인하게 짓밟고 그런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건전하게 자르려고 하면은 뭐든지 지 마음으로 해서 성공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쁜 짓을 성공하면 막 계속 그쪽으로 발달되니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끊고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 방법이 참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 성경 속에는 헤롯 왕의 마음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헤로디아라는 여잔데 이 여잔 자기 동생의 아내인데 왕권을 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많은 여자들이 꼭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래 동생의 아내와 같이 사니까 국민들도 우리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대 다 알지만 감히 왕에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건 잘못됐다.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세례 요한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게 참 옳은 소리야. 맞아, 저게 옳은 소리. 그러면서 자기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보호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는 진짜 자기 남편보다도 시숙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왕이니까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자꾸 동생의 아내를 내쫓으라 하니까 자기가 왕비 지켜나니까 세례요한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헤롯 왕 마음 안에서 세례요한하고 동생의 아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는 세례요한을 죽이라 그러고 세례요한은 그 여자를 내보내라 그러고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죽일 수 없는 건 세례요한은 진짜 옳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요. 그 말대로 동생의 아내 내보내야 하는데 동생의 아내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못 내보내는 거예요. 둘이서 헤롯 왕의 마음에 두 가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육신의 쾌락이나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죄악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음을 그린 모양이 이런데 틀림없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서 마음 안에 세례 요한이냐 그 여자냐 둘이 이제 싸우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내쫓기 싫고 육신의 쾌락이나 욕망도 내쫓기 싫고 여러분 마음은 정확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있는데 아기가 자랐죠. 그죠?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춤을 너무 잘 췄어요. 그 여자아이가. 헤롯이 이제 생일이 됐는데 생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여자아이가 헤로디아 다시 동생의 아내의 딸이 춤을 추는 춤을 너무 잘 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데 헤롯 왕이 너무 기뻐서 야 네가 오늘 우리 기뻐겠는데 뭐든지 네가 소원하면 내 나라 절반을 줄게. 뭐든 필요한 거 요구해. 내가 줄게 그랬어. 그래 이거 계집아이가 그럼 왕이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세요. 아니면 그 목걸이를 주세요. 한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저 엄마한테 뭐 달라고 그럴까요?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구해라. 그리 계집아이가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을 잘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내게 주십시오. 하는 거야. 왕이 아뿔싸 아뿔싸 이 세상이 다 썩었고 나도 썩어서 나에게 바른 말 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유일한 세례 요한인데 내가 이러다 세례 요한을 잃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건 왕이 맹세라고 약속을 했거든. 헤롯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수 없이 군인 하나 불러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느라 그랬어. 뭐 왕의 명예 군인이 세례 요한 불러가지고 목을 탁 칼로 쳐가지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 왕이여 이겼습니다. 여자아이 보고 가져가라.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너무 복된데 우리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정욕적이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걸 왕도 알아요. 내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국민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 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를 욕하겠지. 이거 잘못된 거야. 돌려보내야 돼.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이제 진짜 반듯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 내가 왕이 돼서 죄만 지어도 돼. 이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왕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같이 모르는 이야기니까 저 말이 맞아. 그래 돌려보내야 돼. 그런 마음 옳다는 걸 알아요. 그점 헤로디아를 볼 때 얼굴이 너무 예뻐 사랑스러워서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하면서 그렇게 하지 그죠? 사랑스러워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 이제 헤롯이 비참하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안타깝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이나 욕망이나 그걸 가지고 둘이서 마음 안에서 싸우게 하는 우리 마음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다가는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악한 욕망이나 정욕 그것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까 두려워서 헤로디아를 내쫓아라. 그 여자를 내쫓아라. 내가 도와줄게. 그 욕망을 내쫓아라. 그 정욕을 내쫓아라. 한 번은 제가 어떤 부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비밀이 죄를 지었다. 제가 부인한테 해서 아주머니 즐겼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아닙니다. 처음에는 즐기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지?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알면 어떡하지? 요즘은 내가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사과나 배나 감 같은 나무 열매는 익기 전엔 떫고 맛이 없지만 익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을 쫓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악을 쫓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육신의 욕망을 좋아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주머니가 그 죄를 미워하면 그 죄를 그 악을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하면 예수님이 쫓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반일 아주머니가 예수님도 좋아하고 죄악도 좋아하면 결국 아주머니가 고통 속에 있다가 정신병이 들는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 목사님 진짜 저는 죄를 미워해요. 너무 싫어요. 다 찔러 죽이고 싶어요. 그날 그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갔는데 그 이튿날 다 집회에 왔는데 너무 밝은 새 마음으로 이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벗고 밝고 복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이 죄악을 쫓아주죠. 나는 이거 싫어합니다. 나 이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면 헤롯 왕처럼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세례요한이 죽고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 끌려다니다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도 한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이나 정욕을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은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을 패망케 하고 멸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길 원하지 쾌락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있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걸 쫓아주시고 예수님의 왕이 되어 여러분이 이끄시면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